한 청년이 저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를 소원했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이 24살에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 24살에 갈 때에 가기 전에 이제 막 결혼한 이 아내와 함께 같이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어졌지요. 이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품었던 이 선교 사역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뜨겁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함께 있었는데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사가 너무나도 크게 상심을 했죠. 불과 25밖에 안 된 이 선교사가 자기 아내와 그 아내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한순간에 다 잃게 되어지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역을 잠시 접어두고 중국에서 통역을 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날들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다. 저기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저기에 갈 것인데 당신도 한번 같이 우리 배를 타고서 가지 않겠느냐. 이 선교사가 한동안 자기가 받은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 내가 저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27살에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를 타고서 이제 이 조선이라는 처음으로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처음으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말하죠.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사람들은 바로 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사도 성경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외치다가 순교당했지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의 일이죠. 그로부터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와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지요. 이 두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은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실은 좀 더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선교를 잘 하셨는데 너무나도 좀 빨리 돌아가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실은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실은 여러 편지를 미국 선교회에 이렇게 주고받고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하나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저 땅. 그 당시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온통 보면 산이고 푸르고 나무들이 많은데 그때는 전부 다 장작 패고 나무 뗄감 쓰고 나무 뿌리 캐먹고 하느라고 이 땅에 나무들이 제대로 없었어요. 풀 하나가 제대로 없었어요. 지금도 북한은 민둥산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지요. 그 나무 한 그루 하나 풀 한 포기 하나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와 여기다가 심으셨는데 저들이 언제 복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정말로 이 땅이 소망의 희망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선교에 이렇게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있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약 한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시대마다 반복된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시대마다 반복된 흐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지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희한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창세기 3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좀 시간이 지났지요.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완전 전적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시죠. 너희가 이제 완전 타락되어졌으니까 이제 멸망당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 기억해야 될 약속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피언약.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피가 뚝뚝 흘리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 앞에 나올 때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 없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내게 나와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지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 흘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렸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겁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났겠지요. 창세기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분명히 세월이 지났을 거예요. 얼만큼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금 명절처럼 사람들이 이제 각자 가족을 이루고서 이렇게 명절에 만나는 것처럼 각자 자기 집을 꾸려서 나가고 가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만나고 이런 때가 되었겠지요. 세월이 지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곡식으로, 아벨은 가축치는 자였으므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 있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예요. 가인이 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이때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형제를 죽인 거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아들이 죽은 거죠. 자녀가 죽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가족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다시 아담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 셋. 셋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합니다. 피의 제사.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창세기 6장이 되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셋의 자녀들이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를 아내로 삼고요. 이제는 육신이 육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노아를 불러서 방주의 언약을 주십니다. 완전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그 구원선, 방주, 그 안에 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 있죠. 온 인류가 완전히 사라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 식구만 살아남았을 때에 이제는 그들에게 또다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세 아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야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면해보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모든 인류하고 약속할 수 없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백성을 따로 부르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누구에게? 야곱에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달되어지는데 하나같이 백배의 축복을 거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 또다시 놓치는 거 있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졸립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희생제사를 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좌절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좌절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십니다. 방황하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 일어난 이 후대 렘넌트들을 데리고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열두 족속 31명의 왕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일곱 족속 31명의 왕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속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4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알리십니다. 문제의 사건 속에서 재앙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나시린의 축복을 주셨죠. 그들이 또다시 우상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벌을 내리시고 이게 14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 있죠.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궤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 있죠. 성전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는데 솔로몬 때에 가서 어떻습니까? 이 1,000명의 이 왕비, 후궁들을 맞이하는데 전부 다 각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계속 앗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앗수르 아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또다시 숨겨진 7천 제자를 찾아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지 생도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다가 이제는 선지 생도들이 일어나는데 또다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또다시 우상 섬기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한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렘넌트들이 다니엘, 그 주역들이 바로 에스더, 그 주역들이 느헤미야, 그 주역들이 에스라, 이런 사람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주전 430년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 그 중간기를, 그 약한 한 450년, 50년 되어지는 그 기간을 신학적으로는 그 암흑기라고 해요. 역사적으로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인 암흑기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완전 암흑기예요. 아무런 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아무런 선지자의 어떤 말씀도 없는 그 시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알지 못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지 못했어요. 관리들이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반복되어진 흐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아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 모르는 거 있죠. 그 암흑기가 지났는데 몰라요. 또다시 놓쳐버린 거예요. 놓쳤으니까 암흑기가 왔죠. 자, 교회사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늘 외쳤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를 복음 기독교가 정복하고 나니까 무엇이 생겨요? 힘이 생기잖아요. 권력이 생기잖아요. 위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놓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는 교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명령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의 권위가 이제는 세상의 권위보다 앞서가지고 이제는 교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교권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세시대 오잖아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죄를 사해주겠다. 돈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쓸데없는 교권이 이제는 판을 치니까 마틴 루터가 일어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이 개혁이 무엇입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희한하죠. 분명히 이 다시 개혁하자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또다시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복음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무디, 웨슬레,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계속 복음 운동을 하도록 만든 거 있죠. 이제 2015년이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지는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보입니까? 무슨 흐름이 보입니까? 요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얘기하면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것이고 초대교회가 외치고 마틴 루터가 가지고 일어났던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인데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 외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실종된 시대가 왔잖아요. 이게 시대시대마다 반복된 흐름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언약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 복음 운동을 이어오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혁,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개혁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Reformed라고 하죠. 우리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천주교, 구교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개신교가 원래 명칭은 Reformed Church입니다. 개혁교회를 말해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Catholic Church라고 하고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무엇입니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원래 초대교회, 교회가 가졌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그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았던 안디옥교회로 우리가 회복하자. 여기서 로마교회, 세계교회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라면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두 가지 조직이 있어요. 모든 조직은 전부 다 사람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가운데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더 가정이 더욱더 파괴되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신 줄 알고 주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 너무 귀한 줄 알고 자꾸 파괴하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조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예요. 이 딱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킨다. 교회를 갈등 속으로 몰고 간다. 교회를 파괴한다. 그 사람은 절대 성령 인도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왜냐?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데 그걸 알고 사탄이 그의 모든 힘을, 능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개혁이죠. 지금 이제 우리 참사랑교회가 48주년이 되어졌고요. 50주년을 향해서 앞으로 이제 100주년의 그림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교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이름으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바탕은 바로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단단한 돌을 의미하지만은 엄청나게 큰 단단한 돌을 의미하지만 그거 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반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우리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참사랑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하는 자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무엇입니까? 늘 그리스도만 말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구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여러분들 막 가가지고 말만 하면 전부 다 허풍 떨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아, 저 사람 허풍쟁이구나 그러죠. 맨날 말하는 것마다 뻥을 친다. 아, 저 사람 뻥쟁이구나.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맨날 예수만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완전 예수쟁이네 그러죠. 그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무슨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그 개개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성도가 곧 교회예요. 이 건물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당, 예배당이 맞아요. 그럼 누가 교회입니까?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인주자매가 교회고, 우리 서윤이가 교회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쳐다봅시다. 옆에 있는 교회들을 쳐다보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 교회예요. 혹시나 옆에 있는 분 중에 요거 세 가지, 요거 안 돼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교회 아니에요. 빨리 영접시키세요. 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교회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교회를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 교회를 쳐다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니, 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이라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 교회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곧 교회고 여러분들의 이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혹시나 이 건물에서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모입니까? 이곳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있어서 발판이 되어질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곧 교회라니까요. 교회에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름받은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맞으면 너희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복음 증거해라. 증인 되라라고 했어요. 되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그 후에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의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현장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장을 살릴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서 야 행복하다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잠자자 이러지 않았어요. 나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현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현장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 후대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돼서? 이제는 그들의 모델이 되어서. 무슨 모델을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진 모델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더 이상 후대 살리는 데 힘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주변만 현장만 열심히 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지금 모델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동 지속하는 것이지요. 진리 수호의 사명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안 되잖아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 어떻게 개혁합니까? 말씀으로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사람의 영혼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개혁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이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혁이 되어져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듣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고백되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배운 거하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구나 깨닫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할까 많이 배우는 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현장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구나 깨닫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많이 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각인되어야 돼요.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봤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야지 개혁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고 하라.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무슨 개혁입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좀 했는데 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머릿속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체험해야 돼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개요. 정말 기도가 무엇이구나 맛볼 때까지 체험해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그 기도개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면은 그의 자녀의 그 간구를 들으시잖아요. 개요. 그 기도 개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 오늘도 렘넌트 한 명이 얘기해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전과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포럼하는 거 있죠. 전에는 그냥 있었는데 그냥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고 기도하기만 시작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야 나도 교회에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렘넌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나누기 시작하고 야 너 그러면은 나도 너랑 같이 말씀 공부 좀 할 수 있냐? 어 그럼 와라.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 전도. 많이 배운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전도 체질되어져야 돼요.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을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각인시키게만 하면 돼요. 기도 원래 잘 안 되니까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집중만 해도 돼요. 전도가 원래 나하고 상관이 없었으니까 체질이 되도록 조금만 전도 속으로 내 마음 생각을 방향을 맞춰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개혁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수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놓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니까요. 영원토록 있어요. 딱 가면은 보입니다. 아, 윤주 자매의 상급 딱 있어요. 딱 가면 형규 형제의 상급 딱 있어요. 가면 우리 종인이의 상급 딱 있어요. 상급이 적다. 쪽팔리겠죠. 얼마나? 영원히. 상급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니까요. 상급이 있는데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때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반드시 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가운데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누굽니까? 영혼이 바로 상급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복음 듣고 나를 통하여서 살아난 그 영혼들이 바로 내 상급이요 면류관인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원히 쪽팔림을 당하게 되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받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나 때문에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지금 한가위 명절입니다. 가족, 친지들 만나는 귀한 시간이지요. 이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세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형제들을, 조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로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있는지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설령 우리를 아, 저 삼촌은 저 이모는 완전 예수쟁이네 그리스도인이네 불릴 만큼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 영생 얻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쭉 바라봅시다. 옆에 계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좀 사랑하는 눈빛으로 좀 쳐다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성경에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교회들을 쳐다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교회의 이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개혁의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주님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친히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한가위 명절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성한 이때에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이 시대 정말로 복음이 희미하여서 정말로 이 복음에 갈급한 이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참사랑 대학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